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136명의 감염자가 숨져 중국 전역에서 2,0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49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병원의 검사나 임상진단을 통해 확인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현재 7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계열의 매체가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현지 당국의 초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 국가 영토에서 4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621명을 포함해 6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음성 판정을 받은 크루즈선 승객 약 500명이 오늘 하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늘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0명이 늘어 지금까지 5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오늘 치료를 받던 확진자 1명이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판매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위협은 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중인 규정 중 일부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제트 엔진은 세계 최고라며 중국이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분 방식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은 직접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측근들에게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은 바 법무장관이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듣지 않자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 장관은 지난 1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 법무장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형사사건에 개입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 장관의 대변인은 바 장관이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중국의 5개 관영 매체를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언론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중국 매체들의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영 매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중국 관영 매체는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입니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직원들의 명단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내 중국 언론의 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 28일 치러진 대선 최종 개표 결과 가니 현 대통령이 50.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번 승리는 국민의 승리라며 이를 국민에게 바치고 언제나 아프간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모유가 신생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모유 수유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모유에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HMOS가 함유돼 있는데요. 약 150가지 유형의 HMOS 농도와 조합은 엄지손가락 지문이나 혀 지문처럼 엄마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합니다. 18일에 발간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미국 UC 샌디에이고 의대가 HMOS 농도와 유아 체중, 체성분과의 관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모유를 먹고 6개월 동안 상당한 체중 증가를 보인 30명의 아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800여 명의 엄마와 자녀들도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출생부터 5살이 될 때까지 검사를 받았고요. HMOS 가운데 두 가지가 유아기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성 설사나 장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미숙아의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아를 보호했고요. 천식, 알레르기, 비만 등의 질병 위험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혜산 씨,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7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청진 지역은 영...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 켈리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행복해하면서 비를 맞고 빗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Singing in the Rain,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inging in the 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신화통신을 비롯한 5개 주요 중국 언론사에 새로운 규제를 단행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 발생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탑승자들이 격리 조처 보름 만에 하선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이 700명에 가까운 반정부 인사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사들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놨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18일 5개 중국 관영 언론사들을 이른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정보기관으로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들은 미 국무부에 소속 직원들의 모든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어떤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되나요?
네,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CGTN, 중국 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하이티안 발전일보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입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가장 큰 뉴스 통신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공무원 산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CGTN은 중국 중앙TV, CCTV 자회사인데요. 영어 등 외국어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일간 영자신문이고요. 하이티안 발전일보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판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 정책과 중국 공산당 사상 등 홍보하고 해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들 언론사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따른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여러 주요 매체들의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기사나 논평에 내용까지 개입하는 등 점점 언론 통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제 해당 언론사들을 중국의 정부기관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외국 대사관들과 동급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명단은 모두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들의 채용, 해직 상황까지도 모두 다 국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내 자산도 등록해야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 건물을 빌린 건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보고해야 하고요. 만일 미국에서 새로운 건물을 빌리거나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양국은 무역 전쟁,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의 간첩 활동 혐의, 미국의 타이완 정보 지지 움직임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이번 조처는 최근 양국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줄곧 검토해왔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악시오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이런 조처가 어떤 방식으로 통지됐습니까?
네, 국무부가 18일 해당 언론사들의 각각 서한을 발송해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 언론 매체들은 양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한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미국이 중국 언론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시대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해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주요 일간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1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3명의 외신 기자증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일 월터 러셀 미드 교수의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병자라는 제하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18일 이는 중국과 중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이 소속 기자 3명의 기자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증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3명의 기자 중에 2명은 미국 시민권자들이고요. 1명은 호주 국적자인데요. 이들은 중국에 주재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곧 추방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인물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지난 5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격리된 채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당초 3,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9일 크루즈선에서 1차로 내린 승객은 500여 명으로 대부분 일본인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자들이 더 나왔다고요?
네, 19일 7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이날 크루즈선 승선자 600여 명에 대한 확진 검사 결과 79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배에서 나온 감염 확진자는 모두 6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감염 확진자들 가운데서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이번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79명 중에 68명이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발병자들이 나왔을 때도 역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른바 무증상 환자들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별 증상이 없으면 환자 자신이 감염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격리 2주 만에 하선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죠.
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이 배에 탔다가 홍콩에서 하선한 홍콩인 남성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이래 이 항구에 정박하는 형태로 5일부터 격리시키고 이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동안 하선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제한되고 밀폐된 공간에 3,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완벽한 바이러스 배양 접시나 마찬가지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1차로 500여 명이 하선했는데요. 그럼 아직도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2천 명이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4일 동안 이들에 대한 하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최초의 감염자 동선을 위주로 일부 승객들에 대한 검역만 했다가 국내외에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현재 승객 전원의 검체는 채취했고 이들 중 약 3천 명에 대해 검사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피해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네, 19일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 15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19일 확진자가 15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인들의 격리 조처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캘리포니아에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약 2주 동안 격리됐던 미국인 346명에 대한 격리 조처가 18일 해제됐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두 대를 띄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들 중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당국이 또 반정부 인사 색출 작업에 나섰군요.
네, 터키 검찰이 군인, 공무원 등 70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18일 이슬람 학자인 페틀라후 귤렌의 조직과 연관된 혐의로 695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귤렌은 4년 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터키 당국은 귤렌 조직을 국가 안보에 위협하는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2000년 도시인 이스탄불의 주요 국가 시설을 장악하고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불발에 그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쿠데타 배후로 귤렌을 지목했습니다.
페툴라후 귤레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터키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데요. 한때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려고 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1999년에 미국에 온 귤레는 자진해서 아르메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쿠데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터키 당국이 체포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아나돌루 통신은 우선 2009년 경찰서장 진급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귤렌 추종자 467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경찰이 터키 내 46개 지역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서장 진급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색출 대상이 된 이유는 뭡니까?
네, 터키 당국은 귤렌의 추종자들이 국가기관 시험에 정보를 흘리거나 편파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서 각 정부기관에 침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터키 정부는 귤렌 추종자들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서 외무부 직원을 대거 구금한 바 있습니다.
쿠데타가 불발된 이후에 터키 당국이 계속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거군요.
네, 쿠데타 당시 250여 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부상했는데요. 이후 터키 당국은 쿠데타 가담 세력 색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모두 7만 7천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이 밖에 13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공무원은 해임되거나 정직됐습니다.
터키 당국의 이런 조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서방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터키 정부가 실패한 쿠데타를 구실로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귤렌의 신병을 둘러싸고 미국과도 논란을 빚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에 귤렌 송환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터키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면 귤렌 송환을 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터키는 브런슨 목사가 귤렌 추종 조직을 돕는 한편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억류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높은 관세 등 경제 보복을 압박하자 터키 법원은 결국 지난 2018년 10월 브런슨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귤렌 송환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주지사와 금융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19일 네바다주에서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 참가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이 열리고요.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파산 신청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군요.
네, 전직 유력 정치인과 금융계 인사 등에 대해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이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감형 조치를 받은 로드 블라이거 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고 예부치 전 주지사가 받은 해당 처벌이 엄청나게 강하고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었다면서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얼마나 줄여준 겁니까?
예, 잔여 형기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블라디고 예부치 전 지사는 지난 2012년 매관 매직 관련 죄목으로 14년형을 확정받아서 복역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18일 콜로라도주 교도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매체 화면에 잡혔습니다.
블라고 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저지른 매관매직 범죄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돈을 받고 제공하려고 한 죄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리노이 출신이었던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이 후임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주지사한테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특정인한테 주려고 금품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비리 혐의 10여 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라면서 감면해줬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집권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인 빌 파크스렐 의원은 수치스러운 인물들을 대통령이 사면해줬다면서 무법적인 통치자에 의한 전국적 추문으로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의 비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리노이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공직자 부패의 얼굴 같은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번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명백하게 보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이번 사면 감형 조치 대상은 또 누군가요?
예, 금융인 마이클 밀켄 씨가 사면받았습니다. 이 밀켄 씨는 지난 1989년 주식거래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관련 법규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고 11억 달러를 벌금과 추징금 명목으로 냈습니다. 아울러 2년 동안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처벌이 완료된 걸 대통령이 사면해 준 거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밀켄 씨가 암 연구에서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거둬서 세계에 기여했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는데요. 밀켄 씨는 당시 사건 이후에 밀켄 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어왔습니다. 이 단체는 암 연구와 함께 공중보건, 노인 문제, 그리고 금융시장 등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밀켄 씨가 이미 큰 죗값을 치렀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외에 사면이나 감형을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네, 버나드 캐릭 전 뉴욕 경찰위원이 사면받았고요. 납세 비리와 위증 등을 포함한 죄목으로 2010년에 유죄를 받아서 4년간 복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 씨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의 측근인데요. 이 밖에 사기 도박 추문에 휘말렸던 샌프란시스코 프로 풋볼팀의 구단주 에드워드 디바톨로 주니어 씨,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사업가인 아리엘 프리들러 씨, 그리고 텍사스주의 건설사 대표인 폴 포그 씨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이 19일에 열리는군요.
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9일 네바다주에서 9번째 텔레비전 토론을 벌입니다. 이 네바다주는 오는 22일에 이 코커스 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인데요. 앞선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1, 2위를 주고받았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브로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또 누가 토론에 참가하나요?
참가자가 총 6명입니다.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이 동참하는데요. 아울러 최근에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으로 이번에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다른 토론 참가자들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집중 견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그동안 왜 토론에 참가하지 못했던 겁니까?
토론 참가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율 일정 수준 이상, 그리고 기부 후원금의 액수나 후원자 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하도록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정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일절 안 받고 자비로 지금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예 후원을 받지 않으니까 후원금을 일정 수준 모아야 한다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시장이 지지율이 높아도 이 문제 때문에 토론에 참가할 수 없었던 건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후원 기준 규정을 최근에 없앴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얼마나 부자인가요?
예, 개인 자산이 5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유명한 언론기업인 블룸버그 유한회사의 창업주인데요. 블룸버그 통신, 블룸버그 텔레비전, 블룸버그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간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소유주가 대선에 뛰어들면 아무래도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의 총편집장이 작년 11월에 새로운 보도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2,700여 명에 달하는 소속 기자들과 분석가들한테 중립성을 강조한 내용인데요. 독립적인 보도에 관한 평판을 쌓아온 블룸버그의 보도국이 블룸버그 전 시장의 대선 운동을 다루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블룸버그 유한회사 산하의 매체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 회사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들한테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전 시장 측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1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19일 토론을 앞두고 이 공정성에 대해 공격당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 밖에 다른 예비 후보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경선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홍보와 광고의 물량 공세 를 펼치는 점을 비판할 전망입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이 이 부분을 블룸버그 시장한테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직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네.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불참했고요. 22일 열리는 네바다 코커스에도 참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까지 총 4차례 초기 예비선거를 블룸버그 전 시장이 건너뛰는 건데요. 14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부터 참가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공격 외에 19일 토론에서 예상되는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민주당 경선전에 대한 관심이 샌더스, 브러저지, 블룸버그 이 세 사람한테 집중되면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은 소외된 상태인데요. 이 뉴욕타임즈 신문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이 이번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도 선두권을 영영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이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최대 강점으로 홍보해왔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서서 이길 사람은 경험이 많은 바이든 전 부통령 자신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하위권으로 처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효과를 못 받는 다른 예비 후보들과 구별되는 바이든 전 부통령만의 다른 강점을 내놓지 못하면 이번 토론 이후에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습니다.
워런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워런 의원은 다소 급진적이라는 이미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론이 평가합니다. 일부 과격한 정책 때문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를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한테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클로브샤 의원은 중도 유권자들과 여성 지지표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1, 2와 그리고 2위를 잇따라서 기록한 부티지지 전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 브레저지 전 시장은 세대교체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국조사에서 1, 2위에 오른 샌더스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이 모두 만 78살의 고령이어서요. 38살에 불과한 브레저지 전 시장의 참신성을 강조할 것으로 오늘 토론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파산을 신청했군요.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18일 델라웨어주 소재 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감독 아래 앞으로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왜 파산을 신청한 건가요?
지금 연맹이 수많은 성추문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연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했다고 연맹 측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파산 신청의 원인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도자들한테 성추문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연맹이 숨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줄 처지가 된 겁니다.
언제 이런 성추행이 있었던 겁니까?
예, 많은 사례가 80년대와 70년대에 벌어졌고요. 오래된 일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청소년 단체죠?
맞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1910년에 창설됐는데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정신을 심어주고 야외 활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비영리 조직 가운데 하나인데요. 3살에서 21살까지 회원이 약 2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대해서 연맹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먼저 피해자들한테 사과했습니다. 로저 모스비 보이스카우트 연맹 총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모스비 총장은 연맹이 스카우트 활동 기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몇몇 사람이 무고한 아이들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연맹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사과는 했는데 그런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말도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 모스비 총장은 어떤 곳도 피해자들이 겪은 비극적 학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파산 신청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연맹의 중요한 임무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절차는 독립적으로 제기된 많은 소송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맹은 개별 소송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 협상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 같은 비영리 기관들이 성추행 문제로 소송을 당한 경우가 꽤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가톨릭 교회와 체조협회인데요. 이 두 조직은 소송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체조협회와 미국 내 몇몇 가톨릭 교구가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떠나가는 여인에게 당신을 떠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계속 사랑하자고 애원하고 있는데요. Making love out of nothing으로 들어보시죠.
I know just how to whisper and I know just how to cry. I know just where to find the answers, and I know just how to lie. I know just how to fake it, and I know just how to scheme. I know just when to face the truth, and then I know just when to dream. And I know just where to touch you, and I know just what to prove. I know when to pull you closer, and I know when to let you loose. And I know the night is fading, and I know the time's gonna fly. And I'm never gonna tell you everything I gotta tell you, but I know I gotta give it a try. And I know the road to riches, and I know the ways to fame. I know all the rules of it, I know how to break them, and I always know the name of the game. But I don't know how to leave you, and I'll never let you fall.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Out of nothing at all. Out of nothing at a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대표적인 명문 주립대학교인 미시간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17년 미국 중부 미시간주에 설립된 미시간대학교는 미시간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미시간대학교는 미시간주 공립학교 시스템인 미시간대학교 시스템 아래 애나버, 플린트, 디어본 지역에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애나버 캠퍼스가 미시간대학교의 중심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미시간대학교라고 하면 바로 이 애나버 캠퍼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시간 역시 미시간대학교 애나버 캠퍼스로 국한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시간주에는 이 미시간대학교 말고 미시간 주립대학교라는 이름의 공립학교가 또 있어서 종종 이 미시간대학교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미시간대학교가 사립학교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시간대학교는 오늘날 미시간주는 물론이고 미국 중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립대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미 전국 주립대학교 순위를 평가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공립대학 순위에서 미시간대학교는 UCLA, UC 버클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한 명문 중의 명문이고요. 또 다른 권위 있는 대학 평가 기준인 QS 세계대학 평가 2020년도 순위에서는 미국 주립대학들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학교입니다. 그럼 현재 미시간대학교의 학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미시간대학교는 대학원과 학부에 모두 19개의 단과대학이 있는 방대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리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이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규모가 큰 대학들이며 그 외에 건축학, 예술학, 교육학, 음악, 행정학, 의학, 그리고 약학대학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미시간 공과대학은 미국 내에서 늘 열 손가락 안에 들고요. 전 세계에서도 20위권 안에 드는 최우수 공과대학인데요. 오늘날 미시간대학교가 최상위권 연구중심형 대학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 공과대학교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미시간 공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맹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들어보시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시간 대학교의 공과대학 학자들의 연구가 미 해군의 군사력 개발에 이바지했던 점은 지대했습니다. 한 예로 피치보트라는 기동성 뛰어난 소형 어뢰 함장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개발돼 초대형 적군함을 신속히 함몰시키는 해군의 신의 무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전하트 케네디 대통령의 군 복무 중 이 피치보트 함장으로 활약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시간 공대는 우주공학과 핵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미시간대학교 캠퍼스는 학문연구와 국제산업을 함께하며 급성장을 거듭해 나갔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7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탐험, 인공위성, 달의 우주인을 보내는 등 대규모 우주공학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연방 정부의 막대한 연구 기금을 받아 미시간대학교 캠퍼스 안에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눈부시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는 연구비로 할애되는 예산만 매년 15억 달러에 달하는 최상위권 연구 중심형 대학의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미국 대학협회의 창립 회원 중 하나인 미시간 대학교는 미국의 대학교 중 연간 연구비를 가장 많이 쓰는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시간 대학교가 받은 연구기금 총액은 119억 달러에 이르고 이 금액은 전체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는 9위이며 주립대학교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현재 3,000에이커가 넘는 방대한 부지에 남쪽, 북쪽, 중앙, 의학 건물 등 대형 캠퍼스 4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학교 건물만 자그마치 5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교내 버스가 캠퍼스 안을 수시로 돌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2019년 가을학기 기준 미시간 대학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생 포함해서 4만 7천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 교직원도 2만 9천 명이 넘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미시간 대학교 기숙사에는 자그마치 만여 명이 거주한다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유니버시티 하우징이라고 불리며 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시간 대학교 기숙사 시스템은 모두 18개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대학교 기숙사 시스템 중에서 규모 면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특히 석사 과정 이상 대학생 부부나 가족이 거주하는 가족 기숙사 시스템으로는 세 번째 큰 규모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행사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학 측에서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도 이 학교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은 북미 지역 대학 도서관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서관이라고 하네요.
대학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은 1838년에 설립돼 현재 캠퍼스 내에도 20여 개의 부속 도서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년 방문자가 450만 명을 넘으며 현재 1,3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과의 합작으로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돼 2014년부터 부속 도서관의 모든 장서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이 학교의 자랑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시간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종합경기장입니다. 1920년대 미식축구 경기장 목적으로 개장했을 때 7만 2천석 규모로 당시로서도 상당히 큰 경기장이었는데요. 이후 계속 증축해서 현재는 10만 7천석이 넘습니다. 이 미시간 스타디움은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합경기장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오랜 역사와 전통, 방대한 학교 규모에 걸맞게 미시간 대학교는 유명한 인물들도 숱하게 배출해냈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 출신 중 살아있는 동문만도 전 세계에 60만 명이 넘습니다.
미시간의 생존 동문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대학교 동문들보다 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1965년에 발사됐던 유인 우주선 제미니 4호의 우주인 두 명 제임스 맥디빅과 에드워드 와이드, 네 번째로 달 착륙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5호의 우주인 데이빗과 제임스 어윈, 알프레드 워든, 이들 모두가 미시간 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미시간 대학교는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달에도 대학교 동문회를 설립한 최초의 대학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배출한 또 다른 유명 인사들로 35대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대중음악 가수인 마돈나 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 전설의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를 비롯해서 150명이 넘는 올림픽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등 미시간 동문들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의 대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start today's lesson. 오늘 배울 표현은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인데요. 지구의 표면에서 지워버리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요. 오늘도 뉴스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easles is a disease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Just like smallpox was.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서 완전 사라지게 하다, 즉 완전히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 비슷한 표현으로는 completely get rid of 혹은 eradicate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Measles is a disease. 홍역은 질병입니다.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래서 완전 박멸이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completely eradicated. Just like smallpox was,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그러나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에도 불구하고,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홍역이 컴백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Measles is a disease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just like smallpox was.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If a nuclear war breaks out,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If a nuclear war breaks out, 만약 핵전쟁이 난다면,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완전히 사라질 거야. If a nuclear war breaks out, earth. Expert warned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by rising sea levels. Expert warned, 전문가는 경고했다.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By rising sea levels, 해수면 상승에 의해.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by rising sea level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완전히 없애다,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 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입니다. Sailing, 항해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ar.